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의 모델, 데이비드 헬드가 쓰고 이정식 교수가 옮기고, 인간사랑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늘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오늘이랑 다음 강의 특히, 책을 읽는 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읽을 수 있다면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없는 소리를 또몇 분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존 스튜어트 밀이 천재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천재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천재라는 단어도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각각의 문맥에 따라서 기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은 머리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천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1시간 걸려야 읽는 내용을 10분에 읽는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 천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나이를 좀 앞서서, 그 또래 나이에서는 보일 수 없는 능력. 훨씬 나이를 먹어야지 할수 있는 능력을 보일 때, 그때 또, 천재네. 뭐, 신동이 천재, 어린 천재의 이야기죠. 신동이란 말이. 그래서 그 위진 시대 왕필이라는 그 소년도 14살 땐가 노장 사상에 대한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그 시대 어떤 늙은 나이든 대가가 왕필의 주석을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 주석의 내용을 고치고 막 제목을 바꾸고 이랬다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천재란 말을 쓰고 왕필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게그 사람은 이제 그 후대의 노장 사상에 대한 해석의 어떤 틀을 확립했으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천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시험 공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시험 공부를 공부라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시험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아주 월등하게 잘 받는다. 그러면은 천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살아가면서 천재에 대한 정의를 하나 정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는 정의는 일단 누가 천재냐 아니냐 이런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관련해서만 정의를 내리겠다. 천재의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 그래서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 그래서 뭐 장영주가 천재다 아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그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큰 관심을 안 갖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사회과학이랑 인문학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러면 사회과학이랑 인문학에 있어서 천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전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여 하나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체제를 구축하기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때 천재적인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이전과 이후에 시장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는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존 롤즈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는, 크게 갈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존 스튜어트 밀도 그런 사람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독창적인 사상의 창시자라기보다는 그 당시 발전하고 있던 사상 형태들의 종합자인 역할도 있지만 그 종합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재의 목록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개인은 어떤 사람은 획기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업적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천재가 그렇다면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다 천재라고 보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천재는 40%의 유전과 60%의 어떤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60%의 환경은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환경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40% 유전 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60% 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환경을 자기 스스로 조성할 때좀더 괜찮은 업적을 남길 수 있겠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이나 수학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유전의 영향이 적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 30세 이전이 그 수학자의 지적 능력의 어떤 피크를 이룬다 그러죠. 그래서 30세 이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쌓아놓고 30세 이후부터는 그걸 우려먹으면서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협동 연구를 계속 진척시켜 나가면서 이제 교수도 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제 먹고 사는 건데 버트란드 러셀만 봐도 그 사람들이 수리 철학을 했는데 그 20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대 초반까지 수학의 원리를 쓰고 나서 버트란드 러셀의 자서전을 보면은 머리가 너무 다 고갈돼가지고 더 이상 어려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그걸 탁 탈구하고 나니까 머리에 팽팽하게 뭔가 끈이 있었는데 그게 툭 끊어지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그 뒤로 버트란드 러셀이 대중적인 저술과 평화주의 운동 그런 것들에 종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당시에 이미 40대 후반이었고 케인즈도 20대 때그 일반 원리 그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마르크스도 자본론을 나이가 상당히 됐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길게 공부 기간을 잡고 먼저 중요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이 읽음에 있어서 그 책들의 정보를 다 내가 모아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문제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식을 다시 문제 설정으로 개념화 한 다음에 그 문제 설정을 풀기 위한 방법들 이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론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설정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무장한 다음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업적을 남기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 페르마의 정리라는 수학 정리가 있었죠. 그 페르마의 정리를 푼 수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페르마의 정리라는 책도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페르마의 정리를 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계속 그걸 관심에 두고 있다가, 수학자가 된 뒤에 한번 안식년을 내 가지고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글을 생각하면서 수학 공부를 했고, 그 생각을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이제 살아간 거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풀기에 착수한 것은 이제 집중적인 몇 년이지만은 그전부터 쭉 생각을 했었고, 또그 집중적인 몇 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 이제 그 산골로 갔는데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그 가기 전에 그 당시 나왔던 최첨단 수학 기법들,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오픈북으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머릿속에 담기를 해가지고 뉴런 속에 다 박아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생각을 풀수 있는 어떤 무기들, 수류탄부터 해가지고 기관총에서부터 탱크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산골로 가서 그 무장 무기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거 풀었죠. 네, 그것처럼 어떤 지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업적을 쌓는가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저야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머리 너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크게 부러워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그 어차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속담은 아니나? 이 속담은 아니고, 하여튼 그 말이 뛰어서 가는 길도 소가 천천히 걸어서 가기만 하면은 어쨌든 가는 거니까, 머리가 별로 우리처럼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러면 양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시간을 그만큼 투여하면 도달할 수 있는 지식 수준엔 도달할 수 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곧 천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존의 패러다임 내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쓰는 일만 한다면, 뭐, 머리 회전 속도는 좀 느리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사람보다는, 업적이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 헤지펀드, 그, 회사에 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도 엄청 많죠. 거기서, 막, 하루에 1분에 몇 번씩 거래를 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러려면은 그 정보를 갖다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보통 사람의 몇 배는 돼야지 그런 일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재는 아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도 이렇고, 고전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문제 설정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데 가면은 천재 이렇게 치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천재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려놨더라고. 저 천재인가요? 뭐 이러면서 저는 이거 이것도 너무 빨리 풀고요 뭐 이러면서 올려놨는데 이제 우리 나름의 천재에 대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머리 회전 속도가 좀 빠른 것이다. 노력을 해서 뭐 천재 수학 이런 데 천재라면은 청소년기에 벌써 알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한 40살 돼 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 네, 40살에 쇼부를 뭐그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슘페트 같은 경우에는 27살인가 경기 운동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뭐 마르크스만 해도 29살에 공상단선을 썼고, 근데 29살이지만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1에다가 거기다가 군대를 안 갔으니까 군대 2년 2개월 플러스 앞뒤 6개월 붙이면 34살쯤에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다지 빨리 쓴건 아니네.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34선 돼야지 쓸수 있는데, 정치 팜플렛이 멋지긴 하지만 막 그렇게 우리가 아 역시 천재가 될수 없어 이렇게 좌절할 정도로 쓴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실 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민주주의자다, 어떤 정체가 민주주의다, 너는 너무나 반민주적이야, 민주적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 어려움들이 민주주의 모델 페이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페이지 10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인민에 의한 지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설명되는데, 이 지배라는 말이 무엇이냐, 인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이 각각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인민으로 분류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민에게는 어떤 형태의 참여를 부여하겠는가, 참여에 유리한 조건들로는 어떤 것을 가정해 볼수 있겠는가? 참여의 비용과 이득 또는 보상과 억제는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인민에 대한 문제는 특히 참여의 문제, 어떤 형태의 참여를 부여하겠는가?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고, 두 번째 지배 개념, 지배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할 것인가? 혹은 민주적 활동의 구유용량은 무엇인가? 여기 넓게 좁게 이것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역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 중에 선택에 둔감한 문제와 선택에 민감한 문제를 구별했었죠. 그래서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런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보, 경찰, 그리고 계약법의 유지, 이런 데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만 인민의 지배의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스와핑을 하느냐, 아니면 혼전 선교를 하느냐, 동거를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배의 범위를 넓힐 것인가, 공공정책의 범위도 안보와 경찰력에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은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연금을 유지하고 의료보험을 구축하고 이런 것까지 다할 것이냐, 이런 범위의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배라는 말의 범위가 정치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적인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요두 가지가 거의 같은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민에 의한 지배는 복종 의무는 수반하는가? 인민의 지배는 복종되어야만 하는가? 어느 부분에서 복종하고 어느 부분에 저항할 것인가? 이것은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자칭 그리고 실제로 비참여자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참여로 유도할 것인가? 어떤 상황 하에서 민주주의는 그들 인민의 일부분 또는 정당한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인민이라는 차원, 지배라는 차원, 복종 의무라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서로 다른 사상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입장들이, 여러 입장들이 페이지 11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있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법률 제정, 일반 정책의 결정, 법의 적용, 즉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을 통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루소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정책 결정, 즉 일반 법률의 제정과 일반 정책 업무의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세 번째,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즉, 피지배자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체의 측면에만 좁게 국한하는가. 네 번째는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대표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입헌군주제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선거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거야. 여섯 번째,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대표들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이는 간선제의 사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백성을 위한 군주 뭐 이런 개념. 그래서 백성을 위하지 않을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이런 것들이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파악할 때. 그래서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방식은 무엇이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관련된 사상적 전통과 함께, 두 가지를 분리 또는 결합해서 사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떠어떠해야 되고 참여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경험적인 형태에서 현재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어떤 경험적 사실들은 없느냐 이걸 갖다 검토한 다음에 다시 종합해서 규범적이고 경험적인 대안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뭐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 체제를 비판함과 아울러 대안적인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과 역사, 규범적이고 경험적인 명제들을 검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1장 고대 민주주의. 요 앞에 이제 정치적 이상과 목표 그리고 아테네 고대 아테네의 어떤 생활 환경들을 설명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리스 제도로부터 많은 사상적 영감을 얻었다. 세 번째 문단에 전체 시민은 아테네의 주권체인 민회를 형성한다. 그래서 민회 정원은 6,000명인데 누구나 민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민회를 형성하는 거죠. 정원이 이제 업무의 적합한 또는 올바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의사정족수이기도 하겠죠.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법적 틀, 재정 및 직접 과세, 폐각 추방, 외교 업무 등의 모든 중요한 문제는 민회에 소집된 시민에게 제출되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어떤 이상적인 목표로 추구되었지만 의견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 개인적 이익의 충돌 가능성도 분명히 인식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다수결 원칙의 공식 표결에 해부됐죠. 그래서 페이지 31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민회는 의사결정의 중심 장소가 되기에는 너무나 큰 모임이었죠. 의사일정도 준비해야 되고, 입법 초안도 작성해야 되고, 새로운 정치적 창의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중심 장소가 될 수는 없겠죠. 600명이 모여가지고 막상 이런 문제를 할 수는 없어서 500인 평의회가 공적 결정을 조직 제안하는 책임을 맡았고, 평의회는 단 하루 임기의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보다 능력적인 50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 법정은 민회와 유사한 기초위에서 조직되었으나 도시의 행정 업무는 행정관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법정이 지금처럼 사법부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회의 시민들이 이제 기소한 척과 피기소인의 각각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형태로 했음을 잘알수 있겠죠. 그러나 이 행정관의 지위조차도 10인 회의가 차지하도록 만들어 권력을 분산시켰다. 거의 모든 공직이 연임 불가능한 1년의 임기로 선출되었고, 독재 정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임무교대, 추첨, 직접 선거를 포함하여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페이지 30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민이 있고, 100개의 지역구에서, 민회가 있다. 그래서, 민회는 6,000명이 전원인데, 최소 1년 이상, 1년에 40회 이상 회합을 했다. 그리고 이 민회에다가 이제 안건을 제출하는데, 이 안건의 제출은 500인 평의회에서 토론되었고, 500인 평의회에서 토론될 내용 역시 50인 위원회가 지도 권유를 통해서 정식화를 해주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법정이 201명 이상, 때로는 501명 이상으로 대규모 입회 심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담당은 행정관이 했는데 보통 10인 회의가 차지하는 지위다. 그리고 이제 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장군들이 지금 한국 사회처럼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뭐 장교로 해서 소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군이 되는 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선출직이었고 군사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그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출 방법에서 가 보면은 후보자의 최초 선택이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할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아보면 시민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계속적으로 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보면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6,000명이 토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했던 직접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할수 없는 이유가 지역이 너무 넓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크로에 모여가지고 토의를 할수 없다 이런 그걸 설명하면서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안 하고 대인민주주의를 한다 이런데 그 설명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사람 많고 지역이 넓어도 하나의 채팅룸에 모여가지고 다 한마디씩 할 수는 있죠. 그리고 한마디씩 실제로 하면은 6,000명이 한마디씩 하면은 하루 종일 지나도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6,000명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몇십만 명이 할 때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민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500인 평의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50인 위원회가 안건을 정식화해서 몇 개의 안으로 나누는 거죠. 뭐 법정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냐 유죄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냐, 이렇게, 이런 의제에 따라서 안건이 나뉠 거고, 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맨 처음에 정식화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식화를 하겠죠. 그리고 민회 실제 개회가 되면은 각각의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논쟁이 논쟁하는 그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 논쟁을 듣고 있는 민회의 소집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보이기 위한 논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기 위한 논쟁을 듣고 민회의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6,000명이 모여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사람들을 모으면은 중간 갑자기 이제 안건을 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발안할 수도 있고 민회 자체에서 그러니까 500인 평의에서 전부 다 준비되어 와야 되는 건 아니고 민회에서 또 발안할 수도 있지만 그 발안하기 위해서도 정족수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지 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3명 토론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토론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도적 특징을 봤으니까 그 한계, 편협성을 봐야 되는데 페이지 32페이지에 문단 1부터 문단 3까지 그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경제 체제는 노예 경제 체제였고 페리클리스 시대의 아테네의 경우 노예와 자유 시민의 비율은 적어도 3대 2로 추정된다. 즉 노예가 3명이고 자유 시민이 2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유 시민 2명 중에서도 여자를 제외하면은 거의 4대 1로 시민권이 없는 자가 4명이고 민회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전체 사람의 20%에 불과한 그래서 그리고 이게 민회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국가가 돈을 주죠.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가가 줄 돈도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떤 사람들이 생산했던 생산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바로 노예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형태의 농업, 산업, 광업 및 과산호 등의 노예가 사용되었다. 즉 아테네 노예와 민주주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성인 남성의 정치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여성에게까지 그러한 정치적 권력을 주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심의의 부족. 페이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크세노폰의 저작으로부터 데이비드 헬드가 인용을 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36페이지에 크세노폰의 이야기는 공직자가 시민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 등등 해서 아테네 도시 국가의 아까 지적한 제도적 특징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보여준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들 간의 충동. 장군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장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파벌을 몰아내려는 파벌. 이런 집단들 간의 충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의 네트워크. 그래서 위원회나 평의회 혹은 민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안으로 설정되는 그런 의안을 듣고 이렇게 투표해야 되겠다 해서 토론한 다음에 투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비공식적인 결사체들,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동해서 몰고 가야겠다 하는 음모까지 꾸미는 그런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고 성급하고 극단적인 방책도 기꺼이 감행하려는 강력히 대립되는 파벌들이 등장. 그래서 장군들을 모조리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당 법에 분명히 한 사람당 해서 유무죄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집단적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판결문도 한 사람이 A 유죄 무죄, B 유죄 무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 B, C, D, E, F 다 유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어떤 성급하고 극단적인 방책, 위법한 방책도 기꺼이 감행하려는 파벌들의 성장, 순간의 격정에 빠지는 민의 취약성, 유족들인 듯 해가지고 외양을 꾸며서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그때 온 사람들이 막 장군에 반대해서 소리를 치니까 그 격정에 빠져서 위법한 그런 결정도 순간적으로 해버리는 어떤 민의 취약성, 대중의 결정의 불안정한 기반, 충동적 행위에 대한 견제 체제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의 잠재성. 그래서 민회에서 그 장군들을 다 사형시켜 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 극단적인 방책을 추진했던 파벌들을 오히려 응징하는, 그래서 후회에 빠지는 그런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36두 번째 문단 중간쯤에 보면은, 그러나 크세노폰의 이야기는 아테네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서 보일 수는 없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기록자에 의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테네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을 누렸으며 정치 투쟁은 이만큼이나 빈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네의 정치적 안정은 정치 체계의 내적 운용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복 국가로서의 역사, 끊임없이 해외로 진출하여 식민화를 통해서 노예 경제를 운용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생산물, 잉여물에 의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유지되는 한 지속되는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교환에서 이제 3절, 민주주의의 비판자 플라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주는 우화가 국가론의 한 절로서 잘 나와 있는데, 이 우화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제 저술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는 끊임없이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P38페이지에 그 인용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은 배의 선원들보다 크고 힘도 세지만 기가 좀 먹고 시력도 약해, 또 항해에 관해서 별반 아는 바 없는 사람이야. 즉 민회에서 행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 이런 그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별반 아는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꼬집은 거죠. 선원들은 제각기 키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승강회를 벌리고, 그러면서도 결코 항해술을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그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항해술이라는 것은 전혀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네. 즉, 일단 통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배워야지만 통치를 할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초래했던 민회의 모습을 이로써 꼬집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그러다 어느 한쪽이 키를 잡는 일이라도 생기면 적대자들은 그를 죽여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배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마음대로 소비하며 먹고 마시면서 멋대로 항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네. 게다가 무역이나 협잡으로 선장을 조종하는데 꾀를 빌려줄 재주를 가진 사람들, 변론 기술에 치중하거나 사적인 음모의 네트워크를 발동해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능한 선원이거나 항해사라든가 바다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한다네. 그들은 진정한 항해사란 정말로 배를 지휘하려면,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려면 그 국가에 관련된 모든 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전문 기술의 습득은 전혀 불가능하며 국가 통치술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항해술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끊임없이 어떤 통치를 할수 있는 지식이 따로 있으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플라톤이 바람직한 국가로 본 국가의 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페이지 40의 세 번째 문단. 국가론에서 그의 사상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자극되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적합한 역할, 즉 지배자, 방위자, 노동자 그런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자연적 분업 개념에서 출발하여 철학자에 부여된 임무, 즉 통치자에게 부여된 임무는 각 종류의 노동에 알맞는 개별적 특성을 함량하고 개인이 자신의 올바른 임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 분업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철학자를 통치자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엘리트주의를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엘리트주의가 닫힌 사회를 낳는다. 그래서 독재는 엘리트주의는 독재로 연결되고 독재는 부패로 연결될 뿐이다. 라는 비판으로 과연 플라톤의 비판에 대해서 정당하게 맞서왔는가? 이것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게 되면 권력이 타락한다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어떤 의사결정의 지적 타락, 취약성 이런 것들이 다 방어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른 논점을 끌어댐으로써 민주주의가 차악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 그 차악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플라톤 뭐 대의민주제가 이렇게 정착되었다고 해서 그 의의가 퇴색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버의 기술 관료적 전망에서부터 슘페트의 경쟁적 엘리트주의의 전망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를 도출하게 한 과부하 국가의 이념들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축으로서 끊임없이 그의 이념들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비판에게 정당하게 맞서지 않는 한 민주주의 모델은 그것이 포괄성을 가지고 온전한 이론을 구축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자세히 탐구하도록 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살펴볼 것은 홉스, 로크, 제임스 메디슨, 뭐 제임스 밀과 벤담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인데 첫 번째로 홉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홉스, 로크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리저리 주워듣고 해서 배웠으니까 간략하게 할 텐데. 요새 보니까 그 출판 그 출간 시리즈 중에서 이 시대의 절대 사상이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절대 사상인데 뭐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인터넷 시대를 맞아 고전들을 보다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에 의해서 학자들이 그 홉스나 로크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앞에 쉽게 그 사람들의 사상을 풀어주고 뒷부분에는 이제 요약 발췌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저작을 몇개 요약했는데 그 요약 발췌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앞부분에 이제 설명한 거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고 좋기 때문에 한번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홉스만 연구하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공부할 때는 나무와 숲을 적절하게 조화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나무부터 해서 가려면은 한도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설정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은 나무부터 볼 것인지 적절히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제 설정이 홉스를 연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론에서 제시했던 그 민주주의론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칼을 갖기 위해서 이전의 사상가들을 일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의 사상을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만일 개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과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에 자신의 재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포기한다면 효과적이며 정당성 있는 사회와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계약, 곧 사회계약이 필수적이다. 모든 다른 개인도 그와 똑같이 하리라는 조건에서 자신의 자치 권리를 단일 권위에 양도하는 개인들로 계약은 이루어지며, 그래서 이 계약으로 양도받은 그 권리의 주체는 바로 주권자다. 이러한 주권은 바로 인민이 양도한 권위에 의해서 성립된 리바이어탄이다. 그래서 홉스는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서 자연 상태를 묘사했고, 그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데, 사적인 계약으로는 이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단 하나의 단일 권위, 주권을 계약으로서 양도받은, 사회계약으로서 양도받은 단일 권위가 필요했고, 이 권위가 바로 주권이다. 그래서 홉스는 민주주의자는 아니었고, 당시 이제 인민의 복종 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거죠. 즉, 왕권 신수설이라는 전통적인 주장을 거부하고 동의에 입각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한계는 페이지 60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 홉스의 사상은 지극히 비자유주의적이다. 그의 정치적 결론은 전지전능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동료 영국인들에게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계약이 맺어졌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복종의 온당한 성격을 인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즉, 개인성의 옹호와 다른 한편은 국가의 옹호 사이의 균형을 국가의 옹호 사이 쪽으로 추를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의 사상은 국가 행위를 제약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나 제도를 구체화하고 형성하는 데 이르지는 못하였다. 물론 홉스도 자연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권력의 행사의 한계로서 자연법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죠. 홉스의 자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요구인데, 그래서 그 홉스는 전쟁터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병사도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 왜냐하면은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회계약의 결과로서 나온 주권자가 죽으라고 명령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자연법에서부터 보장되는 그런 자신의 권리, 즉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의로 이탈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면모도 있다는 거죠. 62페이지 넘어와서 시민과 입헌국가 로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로크는 이성으로 인해 합리성을 갖추어 자연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즉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지만 어떤 불편들이 존재한다. 개인의 자연권이 자연 상태 속에서 항상 보호받지만은 못한다. 즉, 모든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법의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귀속된 결과 너무도 많은 판결이 나타나 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의 충돌이 야기되며, 사람들이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취약하다는 불편이 존재한다. 그래서 즉, 개인의 자유의 보다 온전한 보장, 그리고 계약법의 확실한 보장, 안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독점적인 권위를 가진 사회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다. 요런 로크의 어떤 사상들은, 후대 이제 노직이라는 사상가에서 그 면모가 좀더 자세하게 정식화되고 있습니다. 노직의 그 책을 보면은 개인들이 처음에는 클럽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조그만 클럽들이 보다 대규모의 클럽으로 통합되고 그 대규모의 클럽들이 궁극에서는 야견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논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로크의 생각에는 국가 형성으로 인해 신민의 모든 권리가 국가에 양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홉스와 다른 점이죠. 법률 제정 및 집행 권리는 양도되지만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라는 기본 목표를 국가가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전체 양도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주권은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주권자는 정부가 아니라 인민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도 홉스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권자인 인민의 대표자로서 그 계약 조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반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된다고 함으로써 실정법 체계 내에 처음으로 저항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로크 사상의 한계. 64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로크 저작은 개인의 권리 보호, 대중주권, 다수결 원칙, 국가 내에서의 권력 분립, 입헌군주제, 대의정부의 대표 체계 등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발전한 영국 정부의 중요 측면들, 과 현대 대의제 국가의 중심적 특징들에 대한 선구자적 사상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 로크가 제시한 이 대부분의 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20세기 초라고 한 이유는 영국에서 1950년 이후에 성인 여성을 포함시키는 선거 개혁이 일어났고 그런 측면에서 20세기 초라고 한것 같고. 그러나 이들 사상의 대부분은 기껏해야 초보적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경쟁적 복수정당, 정당 지배, 그리고 계급, 성, 인종, 신념에 관계없는 정치적 자유의 보호 같은 핵심적 요소들은 예견하지 못했다. 또한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 간섭이 어떤 한계를 둘수 있는가, 즉 자유론의 문제, 어떤 조건 하에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로크는 정치 권력이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해 수탁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를 인민으로 간주할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신탁을 맡게 하는지도 관해서도 적절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로크 역시 성인 남자의 재산을 소유한 성인 남자의 어떤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다음에 권력 분립론 몽테스키에는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몽테스키에는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즉 통치자들 사이의 견제를 중요시했고, 민주주의의 관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의 사상을 가져온 것은 이제 미국 헌법 위반자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변용해서 민주주의의 정체로서 적용한 것이죠. 그다음에 파벌의 문제, 제임스 메디슨 페이지 74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소수의 이익 집단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어려움은 다수로 하여금 규칙적 선거를 통해 소수의 잘못된 견해를 패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선거로서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The Federalist Papers에 있는 거는 연방주의자 논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파벌이 다수를 형성할 때 파벌들이 제기한 주요 난제가 나타난다. 메디슨이 그 파벌의 문제를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용속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설정한 점에 있어서 매우 독창적이었다고 볼수 있고 그 파벌이 소수일 때는 다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선거 규칙이 있지만 파벌이 다수를 형성할 때는 대중정부의 형태 그 자체가 다수 집단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그 밖의 시민의 권리 모두를 자신의 지배 이익과 정념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다수의 전제는 대중정부의 형태가 아니라 특수한 입헌적 정치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대표제 및 대규모 선거인단 체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76페이지 세 번째 문단 넘어가기 전에 그 정치적 대표제는 7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소수 시민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이 사람들은 대리가 아니고 대표다. 이런 거 고등학교 시간에 대의민주주의 하면서 배웠죠. 그 대리라는 것은 선출해준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안아가지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고 대표라는 것은 뽑아주기는 시민들이 뽑아줬지만 시민들의 의견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공선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견해를 엘리트 대표들이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적 대표제입니다. 그러나 대의제 지배만으로는 시민의 부호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경쟁적 선거 체제가 그런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표들은 시민들의 다수 집단의 사리에 이용되는 파벌로 전락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메디슨은 여기서 공공 업무의 규모의 미덕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규모의 미덕, The Virtue of Scale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대규모 선거인단이라는 간접 선거제를 또한 메디슨은 옹호한 거죠. 그래서 먼저 간접 선거제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양식 있는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뽑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다. 이런 필터 장치를 하나 생각해냈고, 근데 이런 필터 장치가 뭐, 오늘날 와서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각자 자신이 어디에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제 선거인단에 입후보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것을 안 상태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표 집계상의 문제점만을 가져오고 그것이 어떤 의견의 세련된 필터 역할, 이런 건 전혀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죠, 지금은. 근데 그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선거제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대통령이 바뀌어버렸는데, 고 대신 막 부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는 상황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이 대규모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대의체 국가를 한다. 그래서 주 정부의 규모에서는 소수일지라도 연방공화국 규모에서는 이 확장된 정치적 영역 때문에 그 지역적인 입장에선 다수라 할지라도, 확장돼서 보면 그 역시 소수,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가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적 다수의 전제를 막을 수가 있다. 76페이지에 인용문을 보면은, 오직 실로 대륙적 규모의 주권적 국민정부만이 비억압적 대중지배를 보장할 수 있다. 지역적 다수의 전제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화제적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 확장된 공화국은 대중지배를 새로운 정치 현실에 적용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대중정체의 정치에 나타나는 깊은 내재적 결점에 대한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교정수단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주의 주민들이 다수 무자산가 노동자들이 자산과 소수를 재산을 뺏겠다, 이런 것을 주정부에서 결의한다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사상이었죠. 그렇지만 그 한계는 또한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그 파벌에 대한 선입견과 강력한 집단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메디슨의 연방은 모호한 계획이었다. 민주주의 비판자들은 종종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대중정체는 어떻게 안정을 이루며 존속하는가? 대표자는 어떻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들은 모두 정당한 관심사이다. 즉, 메디슨이 천착했던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정당한 관심사이지만, 이 문제들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추구된다면 그것은 소수 유산자를 다수 무산자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으려는 정당화되지 않은 보수적 열망과 즉각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채권자와 채무자, 토지 소유자와 토지 무소유자, 이런 것들을 파벌로서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메디슨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분명히 보통 선거제를 통해서 다수자, 무산자 계급이 다수를 이룰 때 자기 재산을 뺏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파벌에 대한 관점은 민주주의 일반의 관심으로서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당화되지 못할 보수적 열망과 결합된 것이기도 하였죠. 메디슨은 민주주의 모든 비판자와 보호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주장하였다. 즉, 실제로는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던 거죠. 그 헌법 위반자들은 모두 대농장 소유자들이었었고, 또한 노예주의였기도 했죠. 이 권리의 기반은 신비한 채로 남아있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마르크스 엥겔스가 벗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신화였다. 자, 그리고 메디슨의 이러한, 태도, 즉, 자연권으로서의 사유재산의 주장, 유산자 계급을 무산자 계급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으려는 보수적 열망, 이런 것은 벤당과 밀의, 여기서 밀은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에게 있어서도 공통적이었다. 그래서 제2장의 4절, 공리주의자들. 첫 번째로 공리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최소 국가에 대한 옹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78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의적인 정치 간섭 위협 없이 개인의 자기 이익의 추구, 경제적 거래의 자유로운 참여, 시장에서의 노동과 재화의 교환, 그리고 자원의 사적 점유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바로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고 국가는 단지 심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며 안보와 경찰, 계약법의 준수에 있어서 최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공리주의의 역할이죠. 그 당시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로 시장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떠올랐고,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자기 이익의 축으로 최대의 선이 도출된다는 그런 사상이었죠. 그렇지만 이 주장은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네 번째 문단이죠. 최소국가의 주장에는 특정한 유형의 국가 개입, 즉 불복종자의 행위를 억제하는 국가 개입에 대한 강한 호소가 결부되어 있다. 재산이나 시장 사회의 안전에 도전하는 사람은 공공선의 실현을 위협한다. 공리주의자들은 공공선의 이름을 빌어 인간 경영에 관한 새로운 행정 권력 체계를 주장하였다. 감옥 체제가 이새 시대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보면은 벤담의 원형 감옥 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형 감옥이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건 아니고, 벤담이 그 원형 감옥을 지으려고 상당히 그 돈도 빌리고 땅도 사고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지어줘가지고 그 정부가 이제 그걸 정책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 벤담 지인이 해줄 듯 하면서 계속 안 해줘가지고 결국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미국 감옥 같은 데는 지금 원형 감옥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검열을 자기 내면화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것은 최소국가를 준수하는 것이고, 그 최소국가의 행위를 위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인 노동의 교환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노동 조건을 상승시키기 위한 파업이나 집단 행동을 할 때, 그러한 파업 행위를 억제하는 국가 개입에 대한 강한 호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서 원형 감옥에서 철저히 다시 훈육되어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신문들도 파업만 하면은 이 당시 공리주의자들, 벤담과 제임스 밀과 같은 국가 개입에 대한 강한 호소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찰력을 투입해서 다 때려잡고, 최근에는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인 그런 도구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 단체 행동권 행사를 너무나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단체 행동권 행사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 업무를 방해해서 생긴 손해다 이러고 전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단체 행동권 행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법질서, 그리고 그 법질서를 곧이곧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개인들은 모두 자유로우며 노동시장에서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도 뭐 동등한 입장에서 공공성과 최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입장에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은 공리주의자들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자들은 그러한 이념에 공리의 원칙이라는 하나의 옷을 입혔을 뿐이고, 그것은 보호민주주의의 최초의 사상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리주의에는 또 다른 양면적인 단초도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신자유주의처럼 최소 국가에 대한 옹호만 해야 될것 같지만,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념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복지 국가론의 단초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유권자가 통제하는 선택적 국가 개입이 공공선을 극대화시킨다는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옹호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벤담은 무상교육, 최저임금, 질병수당 계획의 주창자가 됐습니다. 공리주의 유산은 복지국가의 정치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상당히 양가적이죠. 이것이 복지국가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최소국가론을 옹호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최소국가론을 하는 데는 결국 그 아담 스미스로부터 나오는 시장에 대한 신뢰와 결부되면은 최소국가론과 결부되고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게 되면은 복지국가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 유산은 양가적이라고 할수 있고 오늘날 뭐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복지국가론 단초를 제기함으로써 현대 산업사회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정하였다고 적절히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가로서 한번 한계를 보자면은 이들 또한 제임스 밀과 벤담 또한 재산을 소유한 남자의 활동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언급한 것이고 특히 이 점은 베이비 더 헬더가 82페이지, 83페이지 요약 모델 2 보호민주주의에서 일반 조건으로서 언급한 것,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 발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경쟁적 시장력